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낭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절이 다 다음 주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순서에 의해서 오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활이라는 것이 꼭 부활절에만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구원 또는 거듭남 또는 새 생명을 얻는 것 또는 뭐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부활이라는 그 단어와 같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부활이 특별하게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은 곧 우리 구원의 말씀이고 복음에 의한 우리의 거듭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15장 전체를 통해서 부활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도 다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고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얘기는 육신이 죽으면 반드시 우리는 언젠가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가르치는 그 방식이 다 틀린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과 지옥 간다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죽은 다음에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단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대로 끌려나와서 거기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든지 아니면 천국으로 가든지 이 둘이 갈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기독교 교리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 사후의 세상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조명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성경은 우리 죽은 다음에 우리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그 어떤 험악한 내용이건 복된 내용이건 모든 것들은 내가 예수 믿는 이 과정에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살아있을 동안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후 뭐 어떤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는 그 기존 기독교의 부활의 교리하면 먼 훗날 마르다도 예수께 답변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사로가 먼 훗날 부활 때는 그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니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을 때 조금 있다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르다는 계속해서 죽은 후 한참 후에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들의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엉터리인 것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었을 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죽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좀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만나서 여기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거듭나게 되면 이게 부활한 사람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을 부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겪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듭남이고 이것이 나의 구원이라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도 같은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어디 잠자고 있다가 어디 예수가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때 일어나가지고 심판받으러 그 심판대에 가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말씀 중에서 길기 때문에 전반부 3, 4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아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3, 4절 볼 텐데 3,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장사한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내용을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바울이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이걸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내게 준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받은 것이 먼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어느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어느 부분을 놓고 바울이 성경에 부활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가 이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내가 받은 것과 먼저 전한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5장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기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전에는 자기 자신의 스스로 성경을 학습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한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전함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골라 잡아가지고 이들 신성 모독자로 해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는데 가편투표를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때 자기 자신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였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 잡으러 갔을 때 그때 예수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뜨고 이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했던 그런 과거의 그 사울 시절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이후에 바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전에 성경 공부했던 그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은 지금 전하는 것은 성경 지식도 아니고 어떤 이 논리도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뭘 전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생명을 전하는 거죠. 자, 복음 전도자들은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복음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분명히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이 생명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3년 반의 기간을 통해서 자기 안에 옮겨오지 않았으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생명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한다고 뛰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전혀 필요 없는 일은 아닌 것이죠. 그들은 어차피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을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유익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 참된 복음 전도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가짜 복음 전도자였다가 예수를 만나서 참된 복음 전도자로서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라는 것은 바울이 먼저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 먼저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프로토스라는 것입니다. 프로토스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인 것이고 프로토스는 처음이고 뭐 근본, 뭐 가장 본질적인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처음 사랑이라는 그 유튜브도 그 처음이 바로 아가페, 우리가 아가페는 사랑이고 프로토스라고 아가페 프로토스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그 중요한 본질을 너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생명을 전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예수로부터 받은 생명을 전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가 꼭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생명을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짜 복음 전도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줄 때는 생명의 잉태와 해산의 과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은 그들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게 하고 계속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잉태된 생명을 해산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복음이 우리한테 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필히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전도자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남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남들에게도 그 잉태를 시키는 것입니다. 잉태를 시키고 그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자라나서 온전히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서 해산하게 됐을 때 그들도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울은 지금 여기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거듭남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거듭남을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결국 오순절날 그들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예수께서 그 제자들한테 무엇을 전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제자들, 열두 제자들한테 무엇을 전했습니까? 말씀에 의한 복음을 전했는데 실제적으로 복음의 실상이 그들 안에 그들을 잉태시키는 그런 생명을 전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무슨 학습하고 뭐 가르침 받고 뭐 성경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서 3년 반 동안 그 예수를 따라 나선 결과로 그 안에서 생명이 잉태가 되고 자라나서 해산할 때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참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을 모아놨으면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잉태시키고 그리고 말미암아 그 자라나게 하고 해산하게 하는 그 과정을 겪게 해야 그 사람이 참다운 복음 전도자인 것이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세움받게 됐다는 증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들은 복음 전도자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 십자가를 앞에 둔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이죠. 요한복음 16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갑자기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다가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해산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자라나서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단순히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과정 3년 반이란 과정 또는 3년이란 이 과정은 그들이 온전히 예수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 필연적인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생명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었으니까 이것이 제자들을 구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남을 구원할 때 이런 식으로 구원해야 되는 것이 참다운 예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원이 없으면은 이 구원은 가짜인 것이고 그래 아무리 예수 몇십 년, 100년 가까이 믿어도 우리가 그런 이 예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채로 믿게 되니까 믿어도 만족이 없고 허전하고 이래 죽으면 천국 가는가 이런 의심을 갖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믿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경우도 저는 지금 베드로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는지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설명을 많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치셔서 구원하셨다. 이 정도 결론은 다 내고 있겠죠. 그러나 예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의 씨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지는 못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이들이 해산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보지를 잘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명이 어떻게 예수에 의해서 제자들한테 전파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일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제자를 이끌었던 그 시절들을 바울에게 해석을 시키면은 바울은 똑바로 얘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새 생명의 잉태가 되고, 그것이 과연 해산되었을 때 그들이 구원받고 거듭난 것이다. 그때 그들이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할 것입니다. 왜? 바울도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가 행동이 어떤 생명의 행동으로 그걸 했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자기 자신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도 뭔지 의미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뭔지 잘 모르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기존의 잘못된 생각들이 지금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여기서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지금 안착하게 만들고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잘못 행동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여서 그것을 버리게 만들고 여러분을 자라나게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결과가 해서나 이르게 되는 그런 길로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제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을 받은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때가 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받은 생명을 그에게 주는 거죠. 바울도 자기가 받은 생명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연구한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부터 받은 생명을 여러분의 이웃에게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고 전파되는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지시하는 바대로 잘 따라 나서야 여러분 안에 잉태된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말씀에 문을 닫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가만히 있게 되면 생명의 공급이 그 상태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똑바로 듣고 잘 이해하려고 해라. 그것이 여러분 안에 생명을 일으켜주고 생명의 힘을 받게 하는 그런 양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행동이 변화돼서 따라 나설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를 긴 세월 동안 믿어왔는데 천신만고 그때 여기 오셨죠. 오셨으면 이제 그 열매를 추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와서도 그 힘들게 여기 와서도 눈 감고 있고 귀 막고 있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서 여기 왔다 갔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애초에 안 왔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발걸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아들로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하게 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여기서 시간을 이대로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받은 것을 그 먼저 받은 것이라는 건 그 본질, 그 복음의 본질을 내가 받은 것, 예수의 생명을 너에게 전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이 부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 장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도 같이 한번 보십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대로 이 부활은 결국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고 또 뭐 있습니까? 내가 회개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났고 이 모든 것들이 부활로 표현되기도 하고 거듭남 또는 구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까지 다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어느 부분에서 바울은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지, 지금 고린도전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먼저라는 것은 그러면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얘기한다든지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이 부활이라는 내용이 나왔었나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지금 15장에서 지금 처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건 15장이 처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부활이란 용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먼저라는 단어는 그 먼저가 그 순서적인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구원이고 복음의 본질은 부활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성경의 어느 기록에 부활이 있나? 그것은 성경 전체가 부활에 관한 내용이겠어요?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는가요? 예수에 의한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 전체가 예수에 의한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 그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구원과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어디들 봐도 전부 구원과 부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구약에서 우리가 보면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도 그것도 부활했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엘리야한테 얘기해서 그 엘리야가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살려내죠. 이것도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다가 되돌려 받았죠. 이것도 이삭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나의 부활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가 저기서 이 2000년 전에 있었다가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그런 내 외면에서 일어난 일인 것이고 역사인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고 부활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밖의 내용을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나에게 적용되어서 내면에서 일어난 일로 우리가 그래서 이해를 했을 때 그때 예수의 부활이 내 안에서 일어난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일어난 부활은 여러분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다면 이렇게 내면에서 내가 부활해야 된다. 이거는 아는 것은 어떤 그런 힌트는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만 받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 자신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 내용인데 그 안에 부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을 얘기할진대 하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너 부활을 얘기하는 거 이거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부활이라는 용어가 하나도 없고 부활이라는 개념도 감춰져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걸 부활에 관한 얘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첫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그가 갖고 있던 자기 아들같이 애지중지하는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그렇게 옛사람이 죽은 그런 상태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을 때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선교단체에 갖고 있는 화세 가정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그 중간에는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이 항상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나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그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나의 옛사람 시작에 못 박는 그 시절은 나는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속을 받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단계가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 나설 때 그때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인 것이고 우리를 부활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도 그렇게 그것을 부활로 설명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뭐 부활에 관한 얘기, 부활에 관한 얘기 나오고 성령 세례에 관한 얘기 나오면 성령 세례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부활과 연관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전부 성령을 받으려면 옛사람이 죽고 다시 나야 저 성령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처에 이것이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처에 구원의 내용이 들어있듯이 도처에 부활의 내용이 있고 도처에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이 전부 성경 도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대로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셨다. 성경대로 다시 일어나셨다. 이렇게 얘기한 얘기는 그 성경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이 부활에 관한 내용, 거듭남에 관한 내용, 구원에 관한 내용이란 그런 바탕에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고 이 내용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런 말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예수를 믿고 부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우리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요청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부활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다 그렇게 믿으라고 하죠. 그냥 예수가 날 구원자라는 얘기를 믿는다고 하기도 하고 꼭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그럼 노력을 하든 안 하든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잘 믿어질 일도 없는 거죠. 억지로 믿으려고 해도 믿는다고 해서 억지로 믿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기 힘든 일,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는 하는 척 하다가 이제 피곤하면 이제 입을 꽉 다물고 이제 더 이상 그 반복하지 않지만은 아무튼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의 이런 기록은 내 밖에 있으면은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기록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나와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여기서 한 얘기는 그냥 역사적으로 기록했던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내가 너희에게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너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 이렇게 바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복음 전하는 자, 생명을 전하는 자는 바로 성경의 말씀이 각 개인에게 적용되고 그 개인의 마음속에 연합되도록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인 것이지 이런 예수를 믿어, 이런 과거 예수를 믿어 하는 것은 이 가짜 복음 전도자들이 한 얘기인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듣는 사람도 시간 낭비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오셨을 때 불신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겉으로 예수를 따라 나섰지만 그들은 예수에게 떡을 바랬고 먹는 마시는 물을 바랬고 그다음에 병 고침을 바랬고 그다음에 이 땅에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의 소원은 예수가 와서 자기 자신들이 세상 이런 어려운 문제들, 세상의 고통을 해결해 줄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과거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예수를 만나면 다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쁜 놈이네 이렇게 깨달아야 제대로 이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 나섰던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수를 따라 나서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면에서는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이끄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서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으면 괜찮은데 끝까지 따라 나서다가 결국 자기가 얻을 것을 못 얻다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갈릴리부터 따라왔을 때가 언제고 내가 3년만 동안 계속 거기서 일할 때 쫓아다녔는데 결국 내가 얻는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면 성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성질 나니까 그 사람을 바라바는 내주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할 때 거기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예수 나에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나에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떡을 주는 말씀이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물을 주는 말씀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그런 것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처음엔 생각하셨죠. 또 그것도 여러분께 주실 때 또 주시는 것도 또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최종적인 그리스도가 주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점차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수를 보고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를 따라 나서는 제자부류에 속하는 것이고 도중에 이 말씀을 거절하고 나간 사람도 있죠. 나간 사람들은 아 내가 기껏 이제나 저제나 내 세상껏 내가 얻을까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얻을까 하고 쫓아나섰더니 준다 안 준다. 아, 안 주니까 가는 것입니다. 안 주니까 이런 말씀 필요 없다고 가는 거죠. 그 예수 십자가 지금 물리적으로 못 박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말씀을 자기 밖으로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팽개치게 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못 박는다는 얘기가 꼭 십자가 못 박아서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짓밟고 내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유대인의 부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우리들은 여기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듣고 끝까지 따라 나서는 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들과 지금 예수를 내친 사람하고 생각이 다른가? 그 사람들은 예수를 포기했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내가 예수가 임금으로 등극하면 그 옆에 내가 앉으려고 난 예수에 올인했어 하면서 쫓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 욕심은 어떻게든지 예수로부터 한자리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빨리 포기한 자들이고 제자들은 끝까지 잘 견딘 자인 것입니다. 예, 끝까지 견딘 자들이 과연 승리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마음은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들은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가 죽으니까 이거 꽝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그물도 버리고 생업 다 폐지하고 쫓아 나서는데 예수가 그냥 힘없이 죽어버리게 된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가 죽는다고 했을 때 죽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죽지 말라고. 당신 죽으면 우리 남은 제자들 어떻게 죽으려고 하는 것이야. 죽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를 하고 있죠. 사탄은 예수를 죽이는 자인 것이죠. 예수를 죽이는 자.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당시에도 예수를 따라 나서긴 나섰지만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 예,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를 바라봤던 것이고 그동안 예수께 배워왔던 가침받고 고침받은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얘기를 듣고도 계속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버려야 될 생각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가 힘없이 잡혔을 때 예수를 신문하던 그 빌라도의 관정에서 베드로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도망가죠. 도망가면서 세 번 부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 모른다. 그런 예수 모른다. 이게 베드로의 친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자신은 그때 닭이 세 번 울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 순간에 예수 편에 서서 이제 자기 자신 잘못된 것을 인정하게 된 그때가 오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베드로가 새 빛을 보았을 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여기 말씀을 잘 따라 나서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베드로처럼 어떤 한 순간에 세 번 부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점진적으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일어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축적이 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부인하긴 부인하되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점진적으로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예로 이렇게 딱 한 예를 딱 이게 한 서클을 딱 보여준 것이고 우리는 그 서클이 여러 번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그 옛사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예수를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계속 우리 마음속에 진행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경우를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옛사람이 좋아하는 그 우상 예수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여러분들은 새로운 예수로 부활하는 그런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옛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한 잘못된 예수가 죽는 것이 여러분이 책망받고 그 생각 버리라고 하는 것이 그 옛사람 예수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아, 이 소중한 것을 어떻게 끊으라고 하는 것이 하고 그 옛사람 예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옛 예수를 받으려고 옛사람이 갖고 있는 우상 예수를 살리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우상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라는 그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만큼 자라나고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 십자가도 어느 정도 다 완성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 예수는 내가 생각하는 옛사람의 예수인 것입니다. 세상 임금 예수인 거죠. 이 세상 임금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새 예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우상이 깨져버렸으니까 참 예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내가 생각하는 세상 부귀영화를 준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내 마음에서 죽어야 우리는 새로운 예수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시체를 가져온 아리마대 요셉에 관해서 봤습니다. 자, 그때 말씀 다시 한번 여기서 보실까요? 같은 내용이니까 겹치니까 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부터 60절까지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빌라도한테 가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이제 자기가 바위에 판 자기 새 무덤에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두고 문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종결돼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냥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기가 막힌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때 읽고 지나가기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읽고 지나가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생명의 말씀으로 작용하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밖에서 뭐 요란하고 뭐 기쁘게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데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자신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바위에 내 새 무덤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가 거하는 그 무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은 자의 무덤, 시체가 있는 그런 무덤이면 그게 죽은 자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이제 여기는 아르메데 요새처럼 그 바위에 판 새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시대 생명의 말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새 무덤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새로운 변화된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은 3년 반 동안 예수를 쫓아다니는 제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은밀하게 쫓아다니는 제자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는 계속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새 무덤이 그때 계속 그리스도의 생 무덤, 그리스도의 바위라는 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파여진 새 무덤이라는 새로운 거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년 반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리마대 요셉처럼 바위 속에 여러분의 새 무덤을 파고 있으신 거죠. 모르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여러분 집을 짓고 있잖아요. 새 무덤인데 이거 새 무덤은 여러분 자신이고 근데 이 새 무덤을 움직일 수 있는 이거 지휘부가 와야 되는 거죠. 지휘부가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는 이 죽은 그리스도는 옛사람이 좋아하는 그리스도인 것이고 옛사람 죽고 세마포로 산 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인 것이고 이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굴 안에 내 안에 들여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남편으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아내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덤 안에 그리스도가 새로운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가 임했고 나도 참 사람이 되었고 새 부대가 되어서 새 술이 담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인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이제 부활의 시점에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활 때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인 우리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의 부활, 영광의 부활, 부활하셨다 이렇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서 부활해야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부활이 내 것이 되고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개인에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 이 일인 것입니다. 단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무덤을 새로 파야 되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무덤을 새로 파다가 꽃갱이가 잘 안 들어가고 이 무덤이 잘 안 파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확실한 자기 무덤을 파야 되는 거죠. 이건 새 무덤, 말씀에 의한 새 무덤을 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정말 깊은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여기에서 지금 나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을 아신다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서 따라 나서야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들은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 일들이 부활의 사건들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런 사건이 부활이 결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받은 것을 전한다는 것은 그가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그 지식이 아니라 교훈이 아니라 훈육이 아니라 그 받은 생명을 교인들한테 전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모든 내용이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고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고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봐도 부활이 아닌 부분이 없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리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 그리고 부활한 것은 곧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진행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드렸고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새로운 영적인 나의 몸을 얻게 되는 거죠. 영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제대로 그리스도가 거할 그 영의 몸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영의 몸이 다 완성이 되면 그 안에 그리스도도 참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새로운 영의 몸, 참 그리스도 이 둘이 합쳐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새 생명을 가진 자, 바울 같은 존재,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한 것이고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꿈같은 얘기 같지만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는 일인 것이고 이 예수 이 말씀 듣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들은 정말 여기서 모든 열심과 정성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고 또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바뀌는 그런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그런 영광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축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